오늘 같이 하나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삶의 질서를 보여주시고 또 그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함도 덜함도 없이 우리에게 완전한 길이 되시는 그 말씀을 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모든 묵상이 오직 주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그 듣는 입장에 따라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편과 아내됨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됨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은 골로새서에도 같이 증언되기 때문에 당시에 당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했던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그 어떤 그 당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그 당시 공동체를 좌지우지했을 사람들은 대개 능력이 있는 남자였을 겁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의 문화는 아내는,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떻게 그걸 정의했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여야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내 필요, 남편의 필요를 언제든지 기쁘게 채워줘야 하는 존재,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도와야 하는, 나를 섬겨야 하는 존재로 여겼는데, 근데 뭐라고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선언하고 분명히 기준을 정해 주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말씀과 물로 씻어 그를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피어나도록 자기 앞에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는 내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그가 주름진 것이나 그늘진 것이나 흠이나 그늘진 것이나 구겨진 것이나 위축된 것이 없이 온전히 충만하게 피어나도록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남편들은 어디 나가서 이 말 들었다고 말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주께 복종하듯 우리가 피차에 나는 아내에게 복종하고 나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네 라고 바깥에 나가서 말 못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자기 아내하고 같이 나란히 서서 걷지 않고 항상 아내를 뒤에 놓고 앞서 걸었던 그 남편들의 그 체면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미쳤어? 돌았어? 그 당시에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는 마음대로 취해도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만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이 일반적인 그 당시 당대의 세상살이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살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거는 이 테크나라고 말하는데 이 테크나라는 거는 이제 children 혹은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그 부름이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중대사를 논의하는데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부르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는 아이들은 사실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당대 문화로 보면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소유였고 필요하면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서 자녀들 팔기도 했다고요. 마음에 안 들면 방기하기도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의 소유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면 오케이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 이거 불편한 가르침이었던 거죠. 나아가서 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종들아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종들아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는 거에 더해서 주인들아 종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권면을 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세상살이와 그 당시에 헤아림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낯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 이 저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 권면을 줄 때 아내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를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부모 를 얘기하고 종을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 맞대응해서 주인들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 그리고 주인은 부모는 남편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가르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당대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도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주인된 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들도 동등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었구나 그렇게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때 이 선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게 종이었거든요. 전체 로마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 대개 노예들은 언제 많이 확장이 됐냐면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로마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 정복 전쟁을 했을 때 진 나라의 포로들이 대개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사회를 노예 제도에 의한 사회, 노예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원 1세기 이후로는 그렇게 포로됐던 사람들이 난 자녀들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에게는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두 개의 도구가 있다. 농사를 지을 때 말을 못하는 도구가 소고, 말할 줄 아는 도구가 노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동등하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한 백성이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더 읽어보면,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12장 22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장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주인보다는 종이 더 연약하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연약하고 아버지와 부모보다는 자녀들이 더 연약하기 때문에 여자와 종과 아이들을 더 귀히 여기라는 태도가 교회 안에 이루어진 태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은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읽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들었던 당대 사람들은 이 말 어디 가서 쉽게 말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맥락 가운데, 그런 충격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 어쩌면 이런 세상의 흐름에 거스르는 교회됨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매일의 삶에서 확인하도록,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게 남편 되고 아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으로 순종하듯이 하는 그런 신비가 우리 매일 일상의 삶에서 남편과 아내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신 것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것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열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자녀들아라는 이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아 하는 이 테크나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들아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거는 중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예요. 자녀들아 라고 할 때 이 테크나라는 말은 아직 남자가 안 된, 아직 여자가 안 된 이 말은 아직 인간으로서 충만히 자라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우리 저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자녀들을 이끌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꾸짖잖아요. 어디 지금 이런 일에 애들을 불러오느냐고 막 꾸짖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하게 나무라시면서 어린아이를 오게 하시며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 어린아이가 테크나거든요. 이 어린아이 누구든지 소자에게 물을 준다 그 소자에게 물을 주는 거는 하찮은 일이다 라는 저 해석과 헤아림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라고 할 때는 그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해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다라는 뜻은 이때 이 순종하다는 이 단어에서 들어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들어, 듣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 따르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 따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말은 우러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우러르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 권면에는 어떤 내용, 어떤 본질이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의 사이에는 깨어질 수 없는 위계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높고 낮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됨을 통하여 그들이 존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존재를 얻는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존재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가기 전까지는 자녀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부모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의 무릎팍에서 자기의 슬하에서 자녀들을 품어 키우고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우러러 순종하는 이 질서가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있는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 1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이 이유예요. 근데 이것이 옳다라는 이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우리 저 말씀을 쭉 나누면서 늘 언제나 확인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렀고 그 의롭게 된 것이 모든 것의 기초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의롭다 하는 그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를 지금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선언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야.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따질 것이 없이 설명이 필요 없는 옳은 일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2절에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설명해 주는데, 우리 출애굽기 10계명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여기 조금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진 게 이 다섯 번째가 첫 번째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을 두 개를 준비하고 그 돌판, 이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돌판에 계명이 다섯 개, 둘째 돌판에 계명이 다섯 개 새겨졌다. 근데 첫 돌판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첫 돌판에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그 공경, 그 계명이 들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들어 있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명령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섯 번째부터 다른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두 번째 돌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성경이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명령과 기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여기 타협이 없어요. 바울이 이걸 확인해 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거,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이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목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기뻐하셨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힘들지 않았다고요. 아마 우리 가정도, 여기 있는 가정도 그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녀된 내가 먼저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 부모님은 신앙을 갖지 않은 거지 아직. 이럴 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고민이 됐던 거죠.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가르쳤고 또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명령을 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당신이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를 못하게 하거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 교훈과 또 이 교훈을 살아냈던 우리 앞에 많은 선배들의 신앙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경험들이 녹아져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훅 하고 다루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한번 같이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인데 그때 상황은 뭐였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 장로들이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9절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니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거를 부모에게 드릴 필요 안 드려도 된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부모님께 해야 하는 합당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고 이들이 대단하게 예배하고 대단하게 나를 섬기는 것 같지만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라고 예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진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동료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좀 친해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집안에는 이런 전통이 있대요. 주일이 일요일이 되면 아버님이 자기 자녀들하고 늘 설렁탕을 같이 이렇게 먹는 거를 즐거워하신대요. 꼭 가는 그 오래된 단골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설렁탕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그 아버님의 유일한 뭐 유일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이에요. 근데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늘 거기 빠진대요. 이유는 형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형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할 일이 많고 교회 가서 안내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늘 그 모임에 빠진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형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도 알고 형이 뭐 때문에 이 모임에 못 오는 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그리고 형이 나를 전도하겠다고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전도 초청 장치에 가서 그 얘기를 좋은 말씀 하는 거 내가 들었을 때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하는 얘기가 그게 옳고 좋은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나는 왠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에 이런 고민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를 안 가면 엉덩이를 맞을 정도였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일요일에 자식들하고 같이 설렁탕을 같이 먹는 거를 그 아버지의 즐거움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의 이 말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아버지께 아버지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고 제가 거기서 또 맡아야 하는 맡은 또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면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하는 식사를 토요일에 하면 안 될까요?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제 동생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저 식사 잘 맛있게 하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장로님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볼 수 있는가? 그런데 만약 아버지께서 완고하게 아니 나는 일요일날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은 왠지 제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기야,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너 아버지가 그렇게 너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거가 즐거움이라면, 근데 네가 그 일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장로 되는데 필요한 봉사를 못해서 장로가 못 된다면, 네가 혹시 장로가 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냐? 라고 혹시 주님은 물어보시지 않을까?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압니다만, 아버지를 그렇게, 왜냐면 아버지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는 그 일하고 내가 혹시 그 아버지하고 식사하는 것 때문에 주일 대예배는 못 가고 오후 예배에 가서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혹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못 됐다면 주님은 너는 장로가 못 됐구나 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내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저는 한번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간의 교회가 주일에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러분, 중동지방의 예배는 금요일날 예배드려요. 저도 우즈벡에 있을 때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날 예배했다고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요일이지만 어느 나라는, 미국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혹시는 내게 준 시간, 내게 준 은사를 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써야 하는 거로 쓰지 않으면서 혹시는 고르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죽게 드렸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교수님한테 금방 그 자리에서 답을 못했어요. 당신이 하는 말이 옳고 당신이 하는 말이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난 왠지 못 믿겠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죽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말을, 그리고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쉽게 버리는도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면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제가 토요일이면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외국 살 때는, 우즈벡 살 때는, 미국 살 때는 외국 사니까 부모님 자주 못 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는 바쁘니까, 교회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많은 핑계로 부모님 뵙는 거 그냥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면서 옛날에는 농경시대에는 정보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벌써 이때는 비가 온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 씨 뿌릴 때가 됐다, 이때는 뭐 그 모든 삶의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었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시대가 이 발달하는 정보와 관련된 기술들을 그 어르신들이 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능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핸드폰도 잘 못 쓰는 연약한 분들로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자라고 삶에 대한 정보나 힘이 많아지고 부모님들을 돌보아 드리는 그 위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님보다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불순종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얘기를 안 들어드립니다. 들으면 답답하니까. 근데 이 순종하다라는 그 말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예요. 듣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십니다. 나이 많이 드시게 되면 내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야 할 게 별로 없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를 할 때 옛날 다 골백 번은 더 들었던 얘기 다시 하시면 하지만 그 들어드리는 것 그 자체가 공경이고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점점 많이 안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살면서 우리 능력이 커지고 우리가 더 능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절대로 성경이 지켜내라고 하는 그 질서를 우린 쉽게 깨뜨린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오라라고 하시는 이 질서를 회복해내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에게 또 부모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4절에. 근데 이 자식을 노엽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 이 구약 단어 구약에는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하다 혹은 행음함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다라는 단어가 자식을 노엽게 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병행 단어 병행 구절인 그 골로새서에 보면 자식들을 이 노엽게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한 두 가지쯤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또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분노케 되는 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우리가 한 말대로 자녀들에게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이 오늘 말대로 노엽게 됩니다. 믿는 부모가 주의 훈계와 주의 교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냐면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듣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은혜롭게 기도하고 집에 와서 뭐라고 그러니 뭐 교회 수련회를 가? 네가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그렇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지금 제대로 공부해야 대학을이라도 갈 거고 대학 가야 네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 거 아니야? 라고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서 낙담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훈계로 그들에게 가르치려면 자녀들은 우리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했을 때 자녀들에게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우리 미안하다. 우리의 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부모라면. 두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태도 중에 하나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 먹여 키웠기 때문에 화가 나면 내게 있는 말 자녀에게 막 쏟아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어떻게 믿으셨기에 이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준 거거든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준 거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게 하니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상하면 속에 있는 대로 자녀에게 있는 말 다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 그래요. 미안해. 내가 넌 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 건 네가 알지? 이해 안 됩니다. 네가 이해하지? 나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 막 해놓고 미안해 내가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 되든가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짓을 자녀들에게 해놓고 자녀들은 마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믿고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귀히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종들과 주인과의 관계 우리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잘못 남용하기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종들아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종들아 상전에게 잘하라 이렇게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이코노미 우리의 경제 생활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 삶의 일을 대하기 쉬운가 하면 실제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참 기쁘고 이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상당수의 분들이 상당수의 우리 형제들이 상당수의 자매들이 어떻게 사냐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진짜 삶은 따로 있지만 그거를 향유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일은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우리가 썼던 말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죽지 못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누리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같이 일하는 환경에서 나를 부리는 상관이 이걸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지금 없어졌다 그러지만 지금 돈을 매개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를 부리는 상관이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하다고요. 이게 패악하다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 더 속상한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줘요.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관리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근데 이 까다롭다는 그 단어의 번역이 unjust, 옳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불의한 상관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종들아 너희가 주인들에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태도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를 관찰할 때, 그들이 너희를 감시할 때만 일을 하는 것과 같은 people pleaser 혹은 eye pleaser, 눈가림만 잘하는 혹은 남의 비위나 맞추고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으로 이 일을 해라. 종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그대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종들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이 일을 하면 대가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종들이 일을 하는 거는 노예가 일을 하는 건 대가가 없다고 보상이 없다고 종이니까 노예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동에 의한 보상은 전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주인이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줍니다. 물론 그 노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시에 사는 관리하는 노예들은 가끔 그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나는 보상과 이익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축적한 재산으로 그들이 자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가진 그들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주인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이 가진 생각은 내게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내게 보상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면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우리가 일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을 해주냐면 하늘의 주인이 있는데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너희가 불의한 일이든 너희가 행한 무슨 각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게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신다. 인생의 마지막은 여기가 아니야. 그 마지막이 뭐냐면 상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더 한마디로 나가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냐면 상전 너희들과 지금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너희도 종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주인이 계신 똑같은 종의 신분이야. 그러니까 위협하지 마. 위협하지 마. 같은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5절 4장 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주는 사람을 그 외적인 조건으로 이게 자유민이야? 이게 종이야? 이게 많이 배웠어? 남자야? 여자야? 헬라인이야?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이거로 취함심이 없다. 그럼 어떤 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게 하듯 말하고 죽게 하듯 행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이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그 종의 불의는 뭐냐면 누군가 볼 때는 일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군가 보지 않을 때는 일하는 거 일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든지 나 그냥 받을 월급이나 받으면 되지 하고 사는 종의 태도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종의 불이고 그 종들에게 합당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의 것을 수탈하고 그들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서 불공정하게 자기를 배부리는 주인의 태도가 주인의 불이거든요. 근데 이 불의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이 말씀을 놓고 왜 사도 바울은 왜 당대의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왜 노예 제도를 뒤집지 않았는가? 이런 비난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 제도를 바꾸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비난은 오늘 우리도 받아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왜 잘못된 것을 교회가 가만히 있는가? 왜 바꾸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제도가 정의롭지 않아.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 정의롭지 않은 방법대로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도를 바꾸면 마치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우리 앞에 살아갔던 제자들은 세상의 제도를 뒤집어 엎는 혁명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제도가 살지 못하는 삶을 하늘의 삶을 이미 그 공동체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요. 에베소, 골로새, 여러분 골로새서에 있는 우리가 특히 읽은 이 본문이 골로새서에 있는 3장과 4장 그 초반에 있는 본문하고 아주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는데 이 골로새 이 편지를 갖고 누가 가냐면 오네시모가 가지고 갑니다. 이 빌레몬서를 보면 이 오네시모는 도망 나왔던 노예였어요. 도망 나왔던 노예는 당시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쳐 나온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의 변혁으로 이룰 수 없는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이미 교회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남편 되고 아내 됨과 부모와 자녀됨에 그리고 우리의 세상살이에 잘못된 세상, 부패한 시스템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늘의 주인이 있음을 믿고 오늘 그 하늘의 질서를 여기에서 살아내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세상을 살 때 사람을 내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두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 교회됨의 질서를 남편과 아내됨 통해서 부모와 자녀된 그 관계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교회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고상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누리고 살아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놀랍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한 질서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질서를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장 내 눈에서 보상을 바라는 그런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어 우리에게 반드시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고 그 하늘의 보화를 바라며 하늘의 질서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정말 주 뜻대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어디서 살든지 살아내는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영광이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리고 선포하며 사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